할렐루야. 네, 예. 오늘은 한번 11월 마지막 주일인데 인사를 한번 옆에 보나고 하고 그래 한번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인사할 때 샬롬이라죠. 예, 평안을 주의 평안을 비는데 그냥 한번 그냥 하시면은 그냥 체면치료로 한번 하시고 조금 그래도 반가우면은 샬롬 샬롬 한 두 번 정도 하시고 진짜 너무 반갑다 하면은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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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세 번 정도 그렇게 하십시다. 옆에 분에게 샬롬 한번. 네, 예, 샬롬, 예, 샬롬, 예. 예. 어떤 사람은 샬롬 그런데 이게 샬롬이 아니고 샬롬. 예. 주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 오늘 어떤 시골 교회에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시는 할머니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남의 집 담벼락에 달려있는 호박을 따다가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어느 날 그 광경을 이웃집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할머니, 남의 집 호박을 그렇게 자꾸 따가시면 됩니까? 그러면 아이고 좀 움찔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 할머니가 이거 하나님이 우리 먹으라고 다 주신 거야 그러면서도 계속 따가는 거예요. 새벽기도 드리는 신앙은 뭐고 남의 집 호박 따가가는 신앙은 뭔지 헷갈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과 행동이 따로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면은 어떻게 하면은 참 신앙인답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이 문제는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가져야 될 그런 관심사요, 과제입니다. 이런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들에게 신앙에 대해 선배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 사도 바울께서 오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디모데전서 1장 19절 전반부에 보면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 얻기 위해서 대부분 힘을 많이 쏟습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말씀을 많이 보려고 애를 쓰고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힘을 쏟고 성경 공부도 하고 때로는 금식도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성숙과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열심을 가지는데 놀랍게도 착한 양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믿음과 더불어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양심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손바닥이 믿음이라면 손등은 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자라면 참 양심을 가진 자일 것이고 참 양심을 가진 자라면 그래도 참 믿음 생활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양심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에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30여 번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신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렇게 양심을 강조한 이유는 양심은 믿음을 담는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9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하면서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양심이라는 그릇이 튼튼하고 깨끗하고 바로서 있어야 믿음이 그 가운데 온전하게 담길 수가 있는데 양심이 깨어져 버리니까 믿음도 깨어져 버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들 가운데에 양심은 더러워지고 찢겨지고 깨어져 있으면서 신앙은 고상한 척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는 이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도 좋고 교회 출석도 열심이고 기도도 잘하는 것 같은데 삶 가운데 도무지 저 사람이 진짜 양심 있는 사람인가 하면서 살아가시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들은 믿음과 더불어서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양심 버리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외식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말에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 말씀에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기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 스스로 신앙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나 양심은 깨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린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누군가를 책망할 때에 그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는 것을 그렇게 참 많이 그 사람의 인격을 생각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책망할 때에 그 사람의 개인 이름을 잘 거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를 지금 거명하면서 개인 이름을 지금 현재 얘기하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이 문제가 공동체에 상당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보호해야 된다는 나름대로의 사도 바울께서 생각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거짓말을 막 퍼뜨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믿음도 깨져버리고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경계를 하는 그래서 이 후메네오에 대해서는 디모데 후서에서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 이 사람의 말은 얼마나 논리가 또 정연하고 한지 말을 하면 걸쌍하게 말을 하는데 그것이 거짓. 그 거짓을 퍼뜨리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반박을 하지 못하고 이게 교회 안에 암처럼 번져나가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를 지금 훼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양심의 병이 들으니까 이 거짓말을 막 아주 쉽게 하는 말에 이 거짓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또한 깨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말에 거짓을 없애야 합니다. 내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한마디 거짓말을 하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이 정상적인 양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경계해야 할 잘못된 도덕 철학 중 하나가 상황윤리라는 것.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거짓말하는 것. 장사를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 어쩔 수 없는 형편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는 그런 윤리의식, 철학. 이것은 아주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이 상황윤리라는 것. 조셉 플레처라는 사람이 이 상황윤리에 관한 이 새로운 도덕이라는 책을 펴내면서 상당히 사람들에게 그 상황윤리라는 말이 많이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 플레처 교수가 상황윤리를 주장하면서 얘기하는 가운데에 가상적인 베르크마이어 여사 얘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베르크마이어 여사는 가상적인 인물인데 러시아 사람들에게 포로가 된 독일 여자입니다. 그녀는 전쟁 중에 포로가 되어서 구소련의 우크라이나 수용소에 갇히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은 연합군의 포로로 잡혀서 파우캠프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먼저 자유를 얻어서 베를린의 고향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소식이 이제 이 마이어 여사도 듣게 되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남편과 자녀들이 먼저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갔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한편 기쁘기도 하지만 우크라이나 수용소에 갇혀있는 이 마이어 여사가 그것을 들었을 때에 야, 나도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얼마나 가족들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녀는 고향에 가고 싶었지만 남편과 자식의 얼굴을 보고 싶었겠지만 그러나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길이 있다. 이 우크라이나 수용소에는 임신한 여자에게만은 석방을 시켜주는 관례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이 마이어 여사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플레츠 교수는 이런 경우에 간수에게 자기 사정을 얘기하고 간수를 통해서 임신을 했다면 그때 이것은 간음이 아니라 소위 희생적 간음이다. 사랑 때문에 행해진 것, 가족들을 만나기 위한 그 이유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건 죄가 아니다. 좀 그럴싸한 뭐 논리일지 모르지만 이 플레츠 교수가 믿고 있는 주님은 과연 어떤 주님입니까? 우크라이나 수용소에서 그 간수와 통정함으로 임신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 여인을 감옥에서 자유케 할 수 없는 주님이 플레처 교수가 믿고 있는 주님입니다. 우리도 과연 그런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닙니다. 만약 이 여인이 정직하게 가족과 연합을 추구하고 주님 앞에 그녀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기도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자로 하여금 도덕적인 죄를 범하지 않고도 자유를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런 신앙의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화랑과 세계가 존경하는 유명한 신앙의 어머니 코리 텐 붐 여사 독일 사람들에게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그녀는 독일 사람들과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특별히 공산주의자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들의 문이 열리지 않았을 때 그녀는 성경책을 가지고 공산주의 국가를 넘나들면서 성경책 보급도 하고 말씀을 전가하는 일도 했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유고슬라비아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국경의 경계선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기차를 내리는 사람들이 짐을 하나하나 검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코리텐범 여사는 가방에 성경책을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득 가방 안에 가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짐을 샅샅이 뒤지기도 하지만 그것도 귀찮을 때에는 자주 그 가방 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그냥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약 저 근무하는 사람이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코리덴범 여사는 그게 고민이 되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서서 걸어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만약 저 사람이 제게 그 가방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합니까? 이러면서 자꾸 이제 기도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끝에서 두 번째였었는데 자기 뒤에 있는 사람이 앞에 사람이 좀 주주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만 새치기를 해가지고 그냥 먼저 가버렸어요. 자기가 제일 끝에 되어버렸어요. 계속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거짓말을 하지 않고도 이 성경책을 좀 가지고 들어가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적당 가운데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기회를 주십시오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 코리텐범 여사의 그 차례가 되었습니다. 근무하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마지막인데 성경이 잔뜩 들어있는 짐을 그 사람이 이렇게 뻘쩍 들어봅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그때는 나이가 좀 되니까 아이고 할머니 이거 굉장히 무겁네요. 마지막이니까 막 제가 들어드릴게요. 질문도 안 하고 자기가 들어주고 가방까지 그 사람이 들어주면서 무사히 통과.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주님은 도덕적 기준을 범하지 않고도 우리가 처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함으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쩔 수 없이 거짓말했다. 자꾸 합리화하지 마십시다. 거짓말 처음에 할 때는 가슴이 두근두근하지만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 이제는 거짓이 습관화될 때는 감각이 없어져 버립니다. 습관, 이 거짓이 습관이 되어버리고 타성에 젖어버리면 양심의 감각이 마비되어버리고 극기야 화인맞은 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놀라운 것은 몸에 상처가 나면 새로운 세포가 생깁니다. 그런데 불에 데인 세포는 잘 살아나지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양심도 화인을 맞으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회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데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입술에 거짓을 일삼다가 양심이 더러워지고 믿음은 파괴되고 나아가서 진리에 대해서 거스르게 되고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라는 이 심각한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잘 새겨야 돼. 소홀히 여겨서 안 될 말씀입니다. 그러게 우리들은 말 한마디라도 거짓말을 하고 내 양심이 나를 찌를 때에 아이고 주님 또 내가 연약해서 말에 거짓이 있었습니다. 말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이 정결한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양심을 통하여 찔림이 되었을 때에 그것에 놓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그 부족한 모습, 내 모습을 내놓고 주의 긍휼을 기다리는 그리고 주의 보혈로 정결함을 덧입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의 피로 우리는 날마다 씻어야 합니다. 우리가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지만 양심도 죄로 말미암아 이 양심이 타락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기준도 나라와 문화에 따라서 차이가 나버립니다. 신학교에 어떤 교수님이 한 분이 본인이 유학 갔던 시절의 얘기를 한번 들려주었습니다. 독일에 유학을 갔을 때의 얘기였어요.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면서 독일에 있는 친구를 한 사람 사귀었습니다. 친구 집과 자기 집이 멀지 않고 가까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그 독일 친구 집에 놀러를 갔었는데 그 친구가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독일 친구가 당연히 물었겠죠. 너 식사했냐? 식사했냐 물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체면 문화가 내가 안 먹었으면서도 아, 내 먹었다. 그리고는 나중에 또 다시 오겠다고 하면서 이 친구가 식사를 하기 때문에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는 뭐 했냐? 저녁을 안 먹었기 때문에 열심히 저녁을 차려가지고 저녁을 집에서 먹고 있는데에 독일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아니, 웬일이야? 너 아까 우리 집에 와가지고 빨리 가는 바람에 내가 빨리 밥을 먹고 빨리 왔어. 그런데 이 친구가 깜짝 놀란 것은 분명히 자기한테 밥 먹었다 그랬는데 지금 밥 먹고 있는 거야. 아니, 자네가 나에게 아까 밥 먹었다고 얘기했지 않나. 그런데 네가 지금 거짓말을 했네. 그러면서 자기가 이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친구한테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당황을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 친구야, 우리 한국 문화는 체면 문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때로는 보면은 밥을 안 먹었는데도 미안해가지고 밥을 먹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못한다는 거야. 친구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친구인데. 네가 내 친구 맞나? 그래서 관계 회복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는 거. 우리는 거짓말을 너무 쉽게 별로 그걸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특히 말에 대한 거짓은 우리는요, 그걸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 시절 때에 스캔들을 많이 일으켜서 아주 시끄러울 때였습니다. 그때에 제가 러시아의 선교일로 러시아에 갔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에는 전통 인형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전통 인형은 이 나무 목각으로 그 전통 인형, 그 인형 뚜껑을 딱 열면 거기에 또 조금 작은 이 인형이 또 그 안에 떨어져 있고 또 뚜껑을 또 그걸 꺼내가 또 뚜껑을 열면 또 조그마한 또 인형이 이렇게 또 있고 이렇게 해서 그게 셋대로 작은 거는 6개 아니면 8개, 10개, 12개 뭐 이런 식으로 뭐 쭉 이렇게 쭉 그렇게 해서 큰 것부터 시작해서 작은 것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세워놓는 그런 전통 인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전통 인형을 이곳저곳에서 많이 파는데 클린턴 인형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클린턴 인형이 뭔가? 제가 클린턴 인형을 보니까 그 인형 제일 바깥에 클린턴 사진이, 그러니까 클린턴 사진이 딱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이 인형을 딱 뚜껑을 딱 열면은 또 하나 이제 인형이 또 나오는데 그 인형부터 시작해서는 루인스키부터 시작해서 바람 피웠던 사람. 한 사람, 루인스키. 그 다음 해가 또 바람 피웠던 사람. 쪼롬이 바람 피웠던 여자들 사진 쪼롬이. 그게 클린턴 인형이었어요. 저도 하나 사고 싶은 마음도 있던데 그걸 어디 갖다 놓겠나 싶어가지고. 사는 그런 생략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 그때 당시에 미국 사람들은 클린턴 대통령이 불륜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관심은 클린턴 대통령이 위증을 하고 있냐 위증하지 않느냐 그거에 관심이었습니다. 불륜 저지르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 불륜보다도 그들의 관심은 그가 거짓말을 하느냐 위증을 하고 있느냐 그걸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위증보다도 불륜을 저질렀느냐 안 저질렀느냐 우리나라의 관심은 그겁니다.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고 그들의 양심이 있다고 그러는데 양심의 기준도 그들의 문화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참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거짓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법조인들도 거짓말 하는 것 같고 들통나면은 사과 한마디 합니다. 아이고 뭐 그럴 것이요. 책임을 크게 묻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충효의 문화 속에 의리, 충성 이런 것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의리 때문에 때로는 보면은 자기가 또 희생도 하고 그런 문화 속에 정직 이거 별로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타락한 양심은 그 양심대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준 자체도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 양심도 예수의 보혈로 정결함을 더디부여야 합니다. 거듭난 양심, 깨끗한 양심, 그 양심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양심이 어두워져 버리면은 분별력을 상실해 버려요. 허탄한 것을 자랑합니다. 믿지 않는 남자들 모여서 하는 얘기들 뭐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들을 그렇게 무용담처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지. 우리의 더러운 양심이 예수의 피로 정결함으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언제 우리가 씻어야 하는가?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서 내 심정을, 내 양심을 찌를 때에 감동이 있을 때에 그 때를 놓치지 마시고 주님,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 주어질 때에 말씀의 금이 내 심장 가운데 찌를 때에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양심에 병든 부분들은 도려내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어야 그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우리의 양심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정결함을 드디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왔습니까? 양심 없이 살던 우리의 옛 모습, 옛 습성, 그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말씀 들으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 모습을 돌이키고 보혈로 정결함을 더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깨어진 양심은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교회 생활에만 익숙한 그런 모습을 간직하며 살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양심, 이 어원이 더불어 있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누구와 더불어 있는가? 주님과 더불어 있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을 때에 이 양심을 통하여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을 때에 적은 죄에 대해서도 양심은 나를 찌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우리의 삶에 때로는 표준이 됩니다. 물론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66권 성경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죠. 그러나 66권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를 결단하고 뭔가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그 기준이 어떻게 내가 무엇을 가지고 기준을 삼을 수 있냐. 그것은 거듭난 내 양심을 통하여 주님, 내가 이 순간에 어떤 결정을 내리면 좋겠습니까? 예수의 보혈로 정결함을 덧입는 거듭난 나의 양심 속에 잔잔히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결정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되죠. 로마서 13장 5절에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바울도 양심을 따라 이 말씀이 쭉 이렇게 전개되는 것은 이제 너희는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법을 두려워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인하여 자유를 인하여 뭐 선을 행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양심이 때로는 삶의 기준이 될 때가 있다 이런 얘기죠. 십자가를 가까이하고 주님을 가까이 할수록 바울같이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으나 이제는 주의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그러면서 나는 죽고 철저하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훈련이 우리의 삶에 계속 이어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내 안에 내 자아가 나는 내 안에 나의 옛 모습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는 삶, 그것이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사는 비결이죠. 이렇게 우리는 늘 십자가 밑에서 자신의 더러운 양심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고 주님을 더 가까이하고 깨끗한 양심을 간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자세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예요. 믿음 지키고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싸움이라는 것은 무턱대고 싸운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전술과 전략이 필요하고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나름대로 지혜를 간직해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뭐 신령한 뭐 그냥 미래를 뭐 내다보는 이런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죠. 디모데를 가르쳤던 말씀, 그 말씀을 붙들면서 네가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아, 신앙생활 하면서 양심이 조금 뭐 우리가 찔리고 하는 이것은 내 내면에 그냥 일어나는 갈등 정도만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전투 용어입니다. 내 양심을 지키는 문제는 단순한 갈등 차원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 전쟁이다. 내가 지면은 정복당하고 내가 지면 믿음이 파손되고 내가 지면은 내 인격이 깨어지고 내가 양보하고 타협하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소홀히 갈등의 문제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영적 싸움이다. 양심이 깨어지지 않도록 그러기에 너희 자신을 무장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집사의 자격으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라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지키는 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는 자, 그게 집사 자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제가 뭐 2부 때도 금방 생각이 한번 떠올라서 그냥 말씀드렸는데 제가 부목사 시절 때니까 대구 근교회에서 섬겼던 그 교회를 가려면은 가끔씩 북부 정류장에 가서 시외 버스를 타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옛날 얘기니까. 북부 정류장에서 제가 버스를 타기 위해서 줄을 이제 표를 사기 위해서 줄을 쭉 서고 있어. 사람들이 쭉 그렇게 한 제법 좀 줄을 서고 있어. 그런데 마침 또 그게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제가 줄 서 있는 저를 못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제보다 늦게 왔는데 언제 새치기를 해가지고 표를 사가지고 그 앞에서 살짝이 그냥 사가지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뭐 거기 갑시다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앞에서요 목사님 표 샀습니다 표 빨리 와서 와 제가요 표를 사주신 분에 대한 고마움보다도 어디 뭐 제가 숨고 싶은 그때는 목사는 말도 왜 자꾸 크게 목사님 아, 아직도 제가 막 거기 아, 혹시라도 그분이 이 방송을 통해서 들으면은 빨리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양심이 살아있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옳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도 내 양심이 쫙 내 내면 속에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잘못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잘못된 겁니다. 많은 사람이 당신이 왜 그러냐고 그거 딱 그렇게 별나게 왜 그러냐고 막 손가락질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내 내면 깊은 곳에서 잘했습니다. 옳은 결정을 한 겁니다. 내 양심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 옳은 결정입니다. 내 양심이 나를 옳다고 인정하는 그 속에는 성령이 증인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내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삶을 살았다. 성령이 나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증인 될 정도로 그렇게 깨끗한 삶을 살아도 그것이 내 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양심에 거리낌 없이
정말 내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렇게 산다. 그래서 그것이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으로 내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지 그렇게 내가 올바르게 살고 양심대로 사는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절에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양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으로 삼는 게 그런 모습이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양심대로 산다 해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돼요. 말씀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없다고 지탄을 받고 있는 때에 우리 입술을 거짓을 지키며 착한 양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더러워진 양심을 깨끗게 씻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내 양심이 나를 옳다 인정하고 성령께서도 우리를 인정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 다른 사람들에게 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려고 애는 많이 썼지만 양심은 때때로 우리가 너무 소홀하게 여기며 살았을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이거는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믿음 생활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영적 전쟁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